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의 이야기, 성탄절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왕께 드립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설교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2부 예배 때는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에 외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다가 보니까 이런 장면들을 종종 봐요. 각국의 정상들이 국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할 때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고 정상들끼리 선물을 교환을 하는데 또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선물 받으면 퇴임할 때 다 가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관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의 정상들이 만날 때 선물을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이 사람이 말 타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선물 중에 말 안장만 12개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각국의 정상들이 아 그 양반은 말 타는 거 좋아하니까 안장 갖다 줘야지 그래서 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렇다고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한참 전에 한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아 예수님이 이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당시에 문화가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할 때 외교관으로 방문을 할 때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 하나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동방박사들은 왜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따라왔던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거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 왕이 태어났나 보다. 고대 사회에서는 별자리를 보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없었던 별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없었던 별이 탄생을 했다 그러면 아 어느 나라에 아마 근처에 어딘가에 왕이 태어났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오다가 보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저 동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냥 짐작하기는 메소포타미아 강 그 주변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아수르가 발원했고 바벨론이 발원했고 페르시아가 있어 정복했던 바로 거기 뭐 인류의 4대 문명 뭐 이랬던 데잖아요. 그쪽에서 온 왕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 별들을 보고 따라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알고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거의 많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여호와를 믿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당시의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별 따라서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아기가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 잘 몰라도 그들이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이게 있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주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세상은 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옵니다. 별을 따라서 오는데 오늘날의 단어를 쓴다면 그 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의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여잔지 남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여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이제 서쪽을 향해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결국에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거기가 아닌가 벼. 왜 예루살렘으로 갔죠? 거기가 수도니까 거기로 먼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서 거기가 없어지지 않고 별이 또 움직이길래 또다시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베들레헴까지 갔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귀중품들, 특산물, 아주 귀한 것들을 그 아기 예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려놓았어요. 그 세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또 한 시간 가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런 귀한 보물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왕을 만나러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드려야지요. 눈을 뜰 때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저께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또 드려야 돼.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또 드리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의 하루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에요. 그 와이즈맨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엎드렸어요. 선물만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엎드렸어요. 자기 마음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그 주님을 향한 존경심과 그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 아주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실수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하고 동급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급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진심이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야자먹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마스터이세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그에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거 아직 애기네, 아니 왕궁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네, 그리고서 아이가 괜히 왔다 그러고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동방박사들은 비록 허접한 마국간에서 허접한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난 이 아기를 보고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머리 숙인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 우리 새벽기도 때 했던 말이잖아요. 인정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중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이 왕들을 통해서, 아니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며 그분 앞에 존경심을 드려야 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전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저의 계산에는 없었던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차라리 헤롯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 바리새인들이 오고, 왜냐하면 성경을 맨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잘 알잖아요. 차라리 대제사장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차라리 공회원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지파 사람들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 거기 쫙 오는 거예요. 장례식을 가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여기를? 그럴 때가 있어요. 결혼식에 가보면, 물론 결혼식은 또 청첩장을 받아야 가는 게 예의이기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이구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기대했겠어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기대 못했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도 기대 못했어요. 헤로당이 기대했다고요? 헤로당도 기대 못했어요. 아무도 기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엉뚱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에서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목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 얘기부터 나와요? 지금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왜 동방박사가 나오냐고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족보를 빼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8장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19절과 20절이 위대한 선교 지상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그것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러니까 사도들과 팔로워들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들 이제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명령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동방박사가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나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제가 저자라면 저 이름 거기 안 들어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저 모태신앙도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무당집에 다녔고 혼자서요. 어머니랑 같이 간 게 아니에요. 혼자서 다녔어요. 저 때문에 저희 집에서 매달마다 구슬했고요. 아니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024년 12월 22일 이 주일날 아침에 성탄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은 그렇게 기대하실 수 있겠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세상에서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 세리 노릇을 하고 있었던 마태, 그런 사람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부르셨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치 마태복음의 예고편과 같아요. 여러분 영화 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실 때 예고편 나오죠. 아 그거 어떻게 좀 리모트 컨트롤 눌러가지고 패스트 포워드 좀 하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예고편이 지겨울 때가 있어요. 아니 한두 개만 해주면 모르는데 이게 나오고 장르도 맞지 않은 거 계속해서 예고편 보여주잖아요. 아 그러다가 갑자기 예고편 중에 쏙 하고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화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사실 기다려요. 보고 싶어요. 만화영화, 디즈니 만화영화 중에 라이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 라이언킹이 그 만화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라이언킹이 2가 나오고 라이언킹이 마치 진짜 사자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고 이제 새로 또 나오잖아요.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아무튼 이제 나왔거나 아니면 금방 나옵니다. 머파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대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뻐하게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것이 바뀌게 되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대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까지 기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면 왕께 드리는 삶입니다. 내 삶을 그대로 왕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자세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을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황당함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이라면 나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아픔을 나는 감사하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왕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먼저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라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과 비교를 하면 그거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것을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 갖다 드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아, 저 나라에 어느 나라에 지금 왕이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 중에 왕이 태어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큰 소리로 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고 가장 비참하게 사셨으며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갚으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surrender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 obedience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의 삶이 성탄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